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정욱식의 진짜 안보.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안보 2월 2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안의 토크의 정욱식이고요. 아, 진짜 한번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평안의 토크의 전다연, 아, 이소민 인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두 분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세요? 뭐,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어제 저희가 강릉 네. 여행을 둘이서 갔다 왔거든요.
강릉이요?
네.
어떤 이제 그 동계올림픽 해막 이후에 좀 분위기도 좀 보고 싶고.
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람이 없을 걸로 예상이 네. 돼서.
네, 네. 네, 갔는데, 네. 굉장히 사람도 많고
아, 올림픽 네. 폐막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네. 계세요? 네. 외국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좀 뭐 외국어로 좀 대화도 나누고
아, 저희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저희가 탔던 택시 아저씨께서 예. 외국인 분들과 이제 함께 관광을 하셨다고 저희한테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외국어 교육도 따로 받으셨다고
네. 아, 그래요?
저도 반성했습니다. 저는.
저는 두 분이 예, 진짜 뭐 뉴스 브리핑 준비하느라 좀 늦게 주무셔가지고 좀 피곤한 줄 알았는데
아, 물론 그런 거죠.
놀러 갔다 오느라고 좀 피곤했군요.
아, 열심히 준비하느라 피곤하기도 했고
자,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전하는 말씀 듣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우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 941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 9411 국민 대리운전.
예, 진짜 한보 2월 2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은 아, 지난 일요일 폐막식을 통해서 이제 끝난 상황이고,
그렇죠.
곧 있으면 이제 패럴림픽 이게 시작돼서 이제 3월 18일까지 아, 패럴림픽이 열리게 되겠죠.
네,죠.
그래서 지금 올림픽 또 패럴림픽 자체도 굉장히 좀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네.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이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좀 평화적으로 개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두 분은 이번 그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 아닐까요? 모두가 컬링의 그 영미아를 인상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컬링, 아, 영미. 네. 네. 영미아. 네. 그래서. 예. 오늘 뭐 그 인터뷰 보니까 그 김은정 씨죠?
네.
그 스킵이라고 이제 주장 네. 하는 분. 아,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영미가 이렇게 뜰 줄 몰랐다고.
맞아요.
영미가 이렇게 뜰 줄 알았으면 다른 후배들 이름도 불러줄 걸 후배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또 어떤 뭐 항공사에서는 영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무료 일본 나고야인가요?
네. 네,
왕복 항공권도 200명을 선발해서 준다고. 그래서 아무튼 영미 대박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다음에 어떻게 좀 로비를 잘해서 다현이라는 이름도, 신이라는 이름도 이 대표팀 컬링팀에 좀 포함이 되면 좋겠네요. 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또 한 주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잇따라 방언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된 와중에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과 북한 대표단 사이에 대화나 접촉이 없었다고 백악관에서 밝혔습니다.
네.
실제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도 특별한 접촉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대화하기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는 북미 대화에 대해 북한이 의사를 표현한 후 첫 공식 언급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같은 날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어떤 대화의 결과도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그니까, 지난번 개막식 때는, 미국에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왔고, 북한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이제 김여정이, 김정은의 특사로 네. 오면서 접촉 여부의 초미의 관심을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다뤄줬던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무산이 됐었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좀 트럼프의 장녀인 이방카.
네.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지금 되어 있죠.
네.
예, 같이 부부가 같이 선임 보좌관을 맡고 있는 예, 굉장히 네. 좀 전대 미국 역사상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패밀리 정치를 선보이고 네.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아무튼 이방카가 왔고 북한에서는 이제 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네.
노동당 통일 전선부 그 부장도 겸직을 하고 있죠.
그쵸.
예, 예. 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불켰는데 아무튼 뭐 두 사람 사이에 또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제 북한 대표단에는 이제 그 미국 그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성의 부국장 최강일 네. 부국장이 왔고 또 이방카의 수행단에는 후커 이제 미국 그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NSC의 한반도 담당관이 오면서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또 몇 시간 동안 사라졌어요. 예, 그러면서 네. 이제 몰래 접촉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미국 그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걸 부인한
네,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억측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분은 좀 이런 점들 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 이전에 김여정하고 북한 김여정하고 이제 미국 측하고 이제 네. 대화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거의 합의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이번 이방카가 왔을 때도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네. 왜 이런 대화를 하려고 이제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방카 본인이 오면서부터 뭐 북한과의 접촉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해줘야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북한의 대표단과 접촉하는 건 미국의 가호가 쓰지 않는 일이다 뭐 이런
네.
판단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적절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적절한 조건.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발언 사이 어떤 좀 진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방한 기간 내내 이제 좀 외교적인 결례 논란을 불으키면서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수 있다. 이른바 네. 최대 압박과 관여. 여기서 관여는 주로 이제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병행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과 탐색적 대화에 나설 의사가 있다. 이러면서 좀 이제 미국이 북미 대화에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조건하에 적절한 조건하에서만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일종의 좀 세기를 박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미국 행정부 내에서 좀 조건 없는 탐색 대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좀 더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어떤 네. 얘기들이 같이 있었는데 대통령 트럼프는 일단 좀 대북 압박패에 더 이제 손을 들어준 이런 어떤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제 올바른 조건이라고 그 트럼프가 얘기했을 때 트럼프 본인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전날 또 다음날 백악관과 국무부 대변인은 그것은 바로 비핵화다. 북한이 네. 비핵화에 관련해서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북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다, 요소이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은 상황에 네. 있는 것이죠.
네.
예.
네, 그러면 이런 조건을 걸고 과연 이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미국이 조금 북한에 다가서는 것 같으면 북한이 조금 이제 좀 멀어진 부분이 있었고. 거꾸로 북한이 좀 미국 쪽에 좀 다가서는 분위기가 있으면 미국이 또 좀 멀어지고
네.
이런 어떤 좀 뭐 첫 대화를 앞두고 서로 좀 밀당하는 게 아니냐 신경전을 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평가들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좀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첫 번째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약속한다라고 하는 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네. 공식적인 입장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네.
그리고 미국의 근본적인 핵 위협이 지속되는 한 비핵화 협상은 없다. 이건 네. 거꾸로 미국도 적대시 정책, 대북 강경책을 누그러뜨리고 북한에 대한 핵 위협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비핵화되면 가능하다는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예. 근데 지금 미국은 더더욱더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제재도 강화시키고 있고 군사와 비군사를 넘나드는 그 경계가 모호한 이런 어떤 강경 조치들을 계속 취하면서 비핵화에 응해라. 이런 어떤 상황에선 북한도 과하고 안 쓰는 셈이 되겠죠. 북한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그래 우리가 한번 양보하고 대화할게. 그러면 트럼프 쪽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최대의 압박이 통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북한을 더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을 이제 북한은 경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화가 열리면 비핵화에 동의하고 대화를 임하게 되면 그러면 북미 대화나 다른 형태의 대화가 그 의제가 비핵화에 국한될 가능성을 또 북한은 경계를 하게 되겠죠. 북한은 뭐 그런 어떤 이제 이런 핵 문제를 협상탁에 올려놓으면 미국도 이른바 이제 적대시 정책 철회
네.
여기에는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북한이 비핵화의 의사를 표명하면 미국은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거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대화에 나서면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경계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이제 북한과 미국을 좀 한번 좀 첫선이라도 보이게 하려고 좀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좀 중매 네,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좀 여의치 않아지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뭐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측한 게 워낙 그 뭐 변화무쌍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지금 미국의 최대 압박에 북한이 굴복하고 나오면 좋고
네.
아니어도 관계없다. 아니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북한이 계속 뻣뻣하게 굴면 그죠?
네.
트럼프 쪽에서는 그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높이면서 그런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좀 뭐 무력 사용 위협을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무역 적조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 뭐 이러면 중국이 대표적이겠죠. 이런 나라들 상대로 해서 이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걸 완화할 수 있는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방송에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더군다나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가 좀 이제 이 밀리터리 케인지안 그러니까 이제 군사 케인지주의에 좀
네.
그런 뉘앙스도 많이 풍기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로웠던 거는 2월 9일 날 미국 상하원에서 이제 연방 그 예산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잠시 문 닫았던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다시 열게 됐죠.
네.
그때 그 법안에 트럼프가 서명을 하면서 트위터에 뭐라고 달렸냐면 이제 미국은 역대 최강의 군사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jobs. 예. 그러니까 일자리. 이걸 대문자로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머리 지금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미국 경제를 다시 좀 이렇게 세우고 또 자신이 공약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 군수산업을 좀 육성할 이런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과정에서 그러면 그에 걸맞는 위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 최대 위협을 펜타곤은 북한이다. 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대북 정책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물밑에서 흐르는 더 큰 흐름. 예.
네.
예. 이 더 큰 움직임도 이런 것들도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뭐, 이것과 관련된 뉴스일 것 같은데 다음 뉴스는 우리 소민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국무부 6자회담 대표인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3월 2일을 마지막으로 국무부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표의 사퇴 결정에 윤 대표의 개인적인 이유라는 것과 트럼프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의 의견 차이 때문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빈 대표는 이 시점에서 은퇴하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내 결정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조세빈 대표는 미 정부 내의 대표적인 대화파로 조세빈 대표의 사퇴 이후 북미 회담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대북 군사 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 부시 행정부 내 좀 외로운 비둘기로 불렸던 조셉윤이 아, 계속 그 백악관한 거 좀 마찰을 일으켰었습니다. 마찰을. 네. 특히 이제 조셉윤은 적어도 탐색적 대화, 그러니까 북한의 진위가 무엇이냐.
네.
아, 이걸 탐색적 대화를 하는 건 결코 미국 외교가 뭐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네. 외교의 기본은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네. 건데 탐색적 대화도 참 못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차례 좀 과거에도 좌절감을 표현을 했었죠.
네.
예, 좌절감을. 네.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잘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조율이 안 됐고.
네.
그러니까 본인은 한번 좀 그 북한 측하고 더 나가서 이제 육자회담 무대에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데. 2013년인가 이 대표를 맡고 나서 5년 동안 육자회담을 한 번도 안 열리니까.
네.
자신의 어떤 이제 이 직업 정신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서 조셉윤이 여러 차례 좀 그 무력감,
네.
절망감을 피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 사퇴 의사로 나타난 것 같아요. 본인 개인적으로 좀 나이도 좀 많이 이제 들었고. 그리고 이 조셉윤뿐만 아니다. 그 국무부에 역량 있는 외교관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굉장히 못 벗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 예산을 엄청나게 올리면서.
네.
국무부 예산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교보다는 군사다 이런.
네.
쪽으로 이제 확실히 이제 방향이 틀어지고 있으니까 조셉윤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국 국무부 내에 역량 있는 베테랑 외교관들이 그럼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밑에서 일 못 하겠다면서 옷 벗은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런 흐름과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장 걱정은 사실 미 국무부가 이제 이게 사실 명칭도 좀 희한해요.
네.
예? 외교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거 국무부. 이게. 자기가 뭐 세계 제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국무부란 표현부터 좀 이게 스테터 오브 그러니까 그죠? 디펜스 오브 뭐죠?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 영어로.
네.
저도 잠을 좀 못 자 가지고 좀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무부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 국무부가 적어도 백악관 NSC 와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 위상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오랜 외교 전통이었는데 과거에도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닉슨 행정부 때 헨리 키신저가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맡으면서 국무를 제끼고.
네.
국무를 제끼고 국무보다 더 위상을 높게 차지하면서 이제 국무부와 NSC의 갈등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적어도 미국 외교의 컨트롤 타워는.
네.
이제 국무부 주로 맡아왔는데 근데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 국무부의 이제 위상이 좀 추락해 왔죠. 이런 상황에서 조셉윤까지 사퇴를 밝히면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백악관.
네.
그리고 펜타곤 그다음에 이제 CIA와 같은 정보기관 이런 쪽 중심으로 더더욱더 쏠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백악관은 이제 좀 정무적 판단을 중시하겠죠.
네.
이제 11월 달에 중간선거도 있고 하니까 대북 정책이 이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 예,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할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할.
네.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펜타곤의 분위기는 지금 미 의회의 역대급 국방비를 제출한 만큼 그걸 관철시키려면 어떤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뭔가 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뭔가 북한이 좀 문제아로서 계속 좀 미국 국민들한테 또 미국 의원들한테 인식될 때 이 역대급 국방비를 관철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 조셉윤이. 예.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망적이라고도.
네.
말하고.
네.
이제 본인이 트럼프 정부와 대북 정책 자체는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런 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니,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이제 술 한 잔 마시면서 사석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겠죠. 아직까지는 현직입니다. 네. 3월 2일 사퇴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현직이고, 자꾸 이제 백악관과 이 조선윤을 비롯한 국무부 사이에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설 이런 네. 것들이 미국 언론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 자기가 떠나서 그럼 사실 저기 백악관하고 많이 갈등했어. 걔네들 이래저래서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좀 립 서비스 차원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계속 그런 군사 저기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원한다 그런 걸 하려고 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럼 트럼프는 정말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원하는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보기엔 트럼프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정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뭐 생각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도 생각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어떤 이제 북한을 상대로 군사력을 쓰겠다.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다른 쪽의 얘기들 들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볼 때, 아, 이게 군사력을 쓴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쪽으로 갔다가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그 얘기한 것처럼 그 자체는 조금 즐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말폭탄을 던지고 전쟁 가능성 흘리고
네.
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북한이 올해 들어서 올림픽도 참가한다고 남북 대화도 시작한다고 그렇죠. 또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니까 네.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북한에 겁주고 있는 게 통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겁을 주면 북한만 겁먹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네.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는 태평양이 있잖아요.
네. 네.
8,000km 넘게 떨어진 태평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는 바로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력을 쓰면 예를 들면 북한이 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공포 마케팅을 하는 트럼프를 문재인 정부도 좀 달랠 필요가 느끼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러면 좀 어떡하겠습니까? 미국 무기도 좀 더 많이 사주고 방위 분담금도 올려줘야 될 것 같고 더 나가서 좀 미국 여러 가지 통상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네. 것들 관련해서도
네.
좀 트럼프 쪽에서는 아 이게 북한에 겁주는 게 겁을 주니까 한국도 겁을 먹으니까 겁먹은 한국을 좀 더 잘 다루게 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좀 공포 마케팅의 성격도 짙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가능성도 계속 흘리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근데 이런 가능성이 한마디 하면 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여론들, 언론들, 미국 의회에서도 막 그러면 안 된다.
네.
일종의 미국 내에서 자정 기능이 작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제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가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이 단 1%만 돼도 그죠? 0.1%만 돼도 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그걸 노력하는 과정이 어떤 우리의 당당한 입장 또 정말 트럼프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왠지 자꾸 트럼프를 좀 달래야 되는 예. 트럼프의 마음, 트럼프의 환심을 사서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제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익숙해지다 보면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일종의 좀 꼬누리패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좀 동시에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네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오늘 아침에 좀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북한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제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오늘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작성한 비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 회사로 위장하여 공급한 내산성 타일과 밸브, 온도계 등이 화학무기와 미사일 생산에 이용됐다고 합니다. 또한 최소 40여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부품과 재료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시리아는 북한에 현금을 제공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은 조셉윤 미국 6자회담 대표가 사임하는 것과 맞물려 미국 내 대화파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할 거란 전망입니다.
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연히 뉴욕타임즈 그 어플을 켜니까 이게 헤드라인에 네. 떠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유엔 제재위원회의 그 패널들이 그 이제 전문가들이 작성한 비밀 보고서 전문을 입수했다는 거죠. 예, 비밀 보고서 전문을 입수해서 며칠에 걸쳐서 이걸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이제 오늘자 헤드라인에 올린 겁니다. 네. 예. 여기서 제게 들은 첫 번째 의문은 뭔가요?
화학 무기.
예. 네. 그러니까 이 비밀 보고서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뉴욕타임즈로 흘러들어갔는가?
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이유로 다른 미국 언론들도 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의 실질적인 진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 무기, 더 나아가서 탄도 미사일 개발을 지원을 했느냐?
네.
그 관련된 기술과 부품을 판매를 했느냐? 이거에 대한 실질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걸 사실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왜 이 민감한 시기에 그죠? 예, 네,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죠.
이게 뭔가 대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시 이제 좀 위기로 갈 것이냐 이런 굉장히 중대한 갈림길에서 메가톱급 보도가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내전이 7년째 접어들고 있고 그 정부군과 반군 여기에 또 뭐 저기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 이란 막 이런 나라들까지 개입하고 막 터키까지 들어오고 굉장히 막 복잡한 내전 플러스 국제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반군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이제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 막 희생자들이 네, 네. 발생하고 그 내용들이 막 전 세계 언론을 타고나면서 국제적인 공분을 막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아사드가 그 시리아 정권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화학물을 사용했다.
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초에 그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김정은과 시리아의 아사드를 싸잡아서 일종의 좀 악의 축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예,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일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한반도 정세도 굉장히 좀 민감한 데다가 네. 이게 중동 굉장히 복잡한 시리아 내전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 한반도 문제가 더욱더 좀 네.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네.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얘기된 문제가 도대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게 뉴욕타임즈의 보고서 전문이 흘러갔는가.
네. 네.
예, 이거 자체가 좀 의문이 네. 드는 게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것과 관련해, 최근에 이제 미국 CIA를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북한을 압박하고, 더 나가서 북한의, 뭐, 자기들 표현은 북한의 참상, 참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밀 정보들도, NGO, 비정부기관이나, 관련된 비정부기관이나, 언론과 공유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예, 며칠 전에. 근데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뱉어진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뉴욕타임즈가 이른바 특정 보도를 한
네.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일부 내용을 관계자를 통해서 무슨 뭐 이렇게 취재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문을 입수했다라는 네. 거거든요. 전문을 입수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미국의 백악관이나 유엔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고
네.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네. 국무부 대변인과 관련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는 그 네. 가능성을 과거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네.
그렇지만 보고서는 아직 우리도 못 봤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입장을 백악관 대변인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성본인 건지 그 보고서가 아니면 내부 검토용으로 만들어진 건지 이것도 좀 불분명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북한이 시리아에 판매했다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내산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부식을 막기 위해서 부품이 여러 가지 부식을 막기 위해서 그 산성의 저항성이 강한 그런 어떤 타일 그다음에 관련된 밸브 온도계 이런 것들을 판매했다라는 건데 이게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정을 짓는데 쓰인 게 맞는 건가 예? 예, 화학무기 공정을 짓는데 쓰인 게 맞는 건가 라는 것도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표적인 이중용도 기술이거든요.
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8년인가 그때 미국이 수단이 비밀리에 화학무기 공장을 짓고 있다 그래서 공습을 가한 적이 있어요.
네.
화학무기 제조공장이라고 이렇게 공장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일반 의약품 제조공장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품을 제조하는데도 굉장히 화학물질들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네,
하다못해 그렇죠. 화장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판매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장비와 부품들이 정말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장을 짓는데 쓰여진 게 맞는 거냐.
네.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시리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그때 이제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화학무기를 썼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굉장히 국제적인 비난이 높아졌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재에 힘입어서 시리아가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가입을 했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2013년, 14년 초에 그 이후에도 그런 활동을 한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명쾌하게 좀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한 가지도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2007년 9월 7일 날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핵 시설을 폭격해서 파괴한 적이 파괴시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장은 뭐였냐면 특히 미국 측의 주장이 뭐냐면 이 시리아의 핵발전소는 북한이 지어준 거다. 북한이 지어준 거다. 이런 어떤 이제 그 미국 정보기관과 당시 미국 관계파들의 발표가 있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지금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그때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 시설은 핵발전소였고 그 핵발전소는 북한이 지어준 거다.
네.
이게 지금도 사실처럼 얘기가 되고 있고 뉴욕타임즈가 북한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커넥션을 오늘자로 보도하면서 또 얘기했던 게 2007년도에도 핵거리가 있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북한이 시리아에 핵기술도 넘겨준 나라인데
네.
화학무기도 얼마든지 해주지 않겠냐 이런 이미지 연상효과가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에 왜 그 피격된 시설이 정말 핵발전소가 맞냐
네.
그리고 그 북한이 관여한 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들도 얼마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그 당시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 그러니까 그 북한의 흑연감속물 전문가는 이게 북한이 지어준 흑연검선도가 맞다면 내 손을 장렬 찍겠다는 식의 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과거의 의혹이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팩트가 돼버리고 팩트처럼 네. 간주가 되고 그럼 과거에 북한이 이런 짓을 했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네.
예. 이런 어떤 이제 이미지 연상효과 네. 이런 부분들에 의존해서 이런 보도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체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 지금 북미 대화를 중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럼 미국에선 미국 강경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이것 봐라 이런 어떤 사악한 정권
네.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화학무기를 쓰고 있는 이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한 북한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그러겠죠.
네. 그래서 완전히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정부가 그럼 미국 측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정보를 갖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예? 예, 예, 이런 어떤 정보를 갖기가 대단히 힘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좀 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진 게 아닌가. 그런데
네.
이거 관련해서 또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최근 그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반군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썼다는 의혹이 막 제기되고 있어요. 예. 이게 막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연상작용을 일으킵니다, 이제. 예. 그걸 북한이 지원한 건가? 이런 어떤 연상작용을 막 일으키면서 이게 일종의 좀, 지금 계속 이제 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양상인데. 근데 최근 미국 국방부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시리아 정권이 최근에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네.
예. 그러니까 언론이 재미난 게 뭐냐면 그런 불분명한 의혹,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화학무기를 썼다라고 하는 의혹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네. 정작 미국 국방부는 그런 증거가 없다라는 발표는 거의 보도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보도가 안 되는 네. 이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뉴욕타임즈의 특종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른바 북한을 악마화하는데, 그죠? 마땅히 북한이 이런 행동, 행위에 관여돼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규탄 맞고 이거 중단돼야겠죠. 그죠? 어, 이제 중단돼야겠지만 그렇지만 여기 이 밑에 숨어 있는 예, 우리가 우리한테 잘 포착되지 않는 네. 좀 이 거대한 음모.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북한에 대한 악마와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와 김정은을 동시에 악마하면서 만들어지는 아, 이런 어떤 분위기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좀 예의주시를 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참
쉬운 문제가 하나, 하나도 예, 없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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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하나의 좀 악재가 예. 터진 건 좀 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 또 저기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어, 미국 정부는 지난 24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양 경비대를 파견하여 북한의 밀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의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북한의 해상 밀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안 경비정을 파견하여 의심 선박을 직접 수색하고 운항을 중단시키는 것을 포함한 방안을 준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7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로 일본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환적에 관련된 선박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과 러시아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미국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이었죠. 북한에 대해서 포괄적인 해상 차단.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해상 봉쇄, 해상 봉쇄가 있고, 그죠?
네.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국제법을 위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들어낸 표현이 차단, 아. 뭐 격리, 예? 뭐 이런 인터딕션, 뭐 쿼런틴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아, 블록케이드 대신에 이제 좀 영어로도 사용되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발표가 나오고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해안 경비대 소속 경비정을 파견하겠다.
네.
근데 이 발표가 나온 직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북한과 시리아의 이른바 화학무기 거래설이 네.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어떤 미국의 조치를 정당화 네. 시키는 네. 효과가 그렇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서로 이게 그물망처럼 맞물려 가지고 뭐 하나가 생기면 그게 다른 지금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오늘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좀 미국의 제재, 미국 주도의 제재 문제는 한번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 네. 마지막 뉴스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26일 청계천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의 방남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관련 상임위의 긴급 소집을 요구하고 통일대교에서 긴급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반대 대자보가 붙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김영철이 천안함 원평도 포격 사건 등의 배후였는지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태이며 지난 2014년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표단에 김영철이 포함됐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이 회담에 대해 남북 대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네.
한편 이번 방남에서 비핵화와 한미연합훈련 문제 그리고 북미 대화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김영철 방남 일단 뭐가 제일 궁금했습니까?
정말 김영철이 이런 예. 천안함이나 언평도 포격 사건의 주범이 맞는지 예예. 그 부분이 일단 궁금하더라고요.
예,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했고
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같은 해 11월 20일인가 23일인가 이렇게 있었죠. 예, 아무튼 11월 하순에 있었습니다. 이때 김영철의 직책이 인민군 정찰 총국장이었습니다. 예, 네. 정찰 총국장. 그러니까 이 정찰 총국장의 자리를 어떻게 직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북한 군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건 틀림이 없죠.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이 천안함 침몰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발표대로 북한이 잠수정을 동원해서 몰래 어뢰를 발사해서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또 몰래 빠져나간 게 맞는 거냐.
네.
예, 예. 이거부터 좀 사실.
그렇죠. 그것도 논란이 거죠. 커지고 있죠.
이게 지금 8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 이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네. 상태에서, 이것이 여전히 지금 남남 갈등, 더 나아가서 네. 남북 갈등이 아주 중대한 요인.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제일 먼저 들린 데가 천안함 기념관이었죠. 네. 그만큼 이제 국제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걸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과학적인 관점,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발표 내용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네, 일단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거고요. 그거는 당시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조차 나중에 인정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분들의 다 이제 나중에 근데 다 이제 입에 재갈이 물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의 좀 양심선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주목할 부분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국민들은 청와대에 천안함 재조사를 촉구하는 이제 국민청원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직접 나서기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예, 정부에서 네. 사실. 아싸리 박근혜 정부 때 재수사를 했으면 그쵸. 뭐 좋았을 텐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정권 그죠? 또 이제 네. 저쪽에서는 뭐 친북 정권이다 뭐 뭐다
몰리기 정권이다. 너무 좋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에 이걸 재수사한다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한다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언론이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이제 좀 공영방송들도 많이 좀 정상화되고 있고 네. 하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이 천안함의 진실을 국민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네.
이런 좀 노력들이 좀 선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 이건 좀 다시 따져봐야 되는구나.
네.
이게 마치 이제 이게 과학의 영역이 종교의 영역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 종북인 거예요.
네. 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안 믿으면 그걸 불신하면 종북이다 곧.
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딱 짜진 상태에서 네. 8년째
네.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런 만큼 좀 일단 언론과 전문가들이 네. 먼저 좀 나서서 이거의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네.
노력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안함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은 발언은 도널드 그레그라고 70년대 80년대엔 한국 CIA 미국 중앙정보 국자 책임자를 맡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한 미국 대사도 오랫동안 역임했던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뭐라고 말씀 주고 말씀하셨냐면 얘가 수십 년간 정보를 달아왔고 수십 년간 북한을 상대해 왔는데 한미 동맹이 북한의 그런 감쪽 같은 감쪽 같은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천안함이 두동강 났다고 하는 건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다뤄온
네.
사람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미국 내부에서도 공격을 받고 한국 정부로부터도 배척을 당해도 나의 양심상
네.
나의 양심상 이걸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말하는 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여러 차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이제 나이가 80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양심적인 목소리가 이제 한국 내에서도 좀 나와야 될 네.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말로 네. 갖게 됩니다. 자, 진짜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예. 많이 복잡하고 어렵죠?
그죠?
근데 좀 재미는 있나요?
오늘이 가장 시간이 네.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방송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다른 것처럼 막 시리아까지, 시리아 문제까지만 이제, 연루가 되고.
네.
그죠? 시리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문제가 그냥 한반도 차원에 국한되는 이런 네.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거대한 그물망처럼 이게 다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이런 어떤 사안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한반도 문제 핵심적인 당사국이 세계 경찰을 자임해온 미국과 또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고
네.
그리고 여기엔 또 중국 뭐 최근에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연임 제안을 좀 이제 중임 제안을 폐지하고 사실상 좀 장기 집권이 가능한 그런 헌법 개정도 시도하면서
네.
굉장히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러시아의 트럼프도 2022년까지 정도까지 근데 또 시진핑 저러는 걸 보고 또 본인이 자극받아가고 또 러시아도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어떤 이제 좀 지금 한반도 문제가 이 다른 나라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네. 우리가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또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 한반도 문제 또 관련된 문제를 좀 직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지지도 보내고 혹시 뭐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또 비판도 가하면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네. 이런 어떤 의지를 네. 다지는 그런 어떤 운명적인 시대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 진짜 한번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